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신약성경 273페이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할 모범, 특별히 증인으로 부르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잠시 사는 우리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일까? 주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말과 삶이 함께 가는 그 천국의 가치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소화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말쟁이라고 어느 누구도 매도할 수 없는 그런 통전적인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가 육화된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와 구현이 함께 가야 하는 그런 authentic witness에 대해서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 성육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할 그 대상의 눈높이를 맞추는 원리를 배우게 되죠.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은 복음을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소통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외치면 되는 게 아니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그래서 그 로고스가 영원한 로고스가 플래시 앤 블러드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이 원리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지상 명령이 전 세계에 있는 개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개미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하신, 인간으로 오신 이 원리는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피전달자 중심의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벤치마킹했던 바울, 여기 바로 뒤에 10장 끝부분 11장에서도 그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11장 1절입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굳이 그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훨씬 더 낮은 자리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되겠다. 나는 복음을 상황에 따라서 막 바꾸라는 이야기 아니라 복음은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달하고자 할 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겠다. 내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겠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에 섬기시는 분들이 일찍 와서 미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성육신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죠. 초등학생 앉혀놓고 사자성어를 쓰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을 적절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유초등부나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성인으로서 성인 회중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쉽습니다. 청소년에게만 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어텐션이 짧다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어른의 문제입니다. 라이언 킹을 틀어봐 주세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어텐션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기를 통과하는 아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문제가 청소년에게 있다라기보다는 물론 청소년에게도 있습니다. 노도 광풍의 그 시절이죠. 그러나 부모가 그 청소년기를 통과하는 그 복잡다단한 그 언스테이블한 그 과정을 가는 그 청소년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정답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적절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스스로를 짚어보세요. 다 지금 삶과 일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사님이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죠. 캠퍼스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목사님이 대신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나는 그 커스터머는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대상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일단 교회에 나와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장 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장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갈 때는 그 여인의 눈높이를 맞추시죠.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 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죄 많은 여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여인, 스스로도 자격지심 때문에 자기를 남이 함부로 대해도 화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여자. 그 여자에게 내 이것, 네 죄를 알렸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윽박지르면서 복음 제시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시죠. 백주 대낮에 남의 눈을 피해서 와 있는 마음이 불안한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죠. 리스펙트를 하시죠. 난잡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이 리스펙트 하시고, 하필이면 재수 없이 웬 남자가, 그것도 유대 남자가 다가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경계심이 올라가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 여인의 관심사인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그 여인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그 경계심이 내려가도록 단계적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한 남자에서 랍비시군요, 선지자시네요, 메시아시군요, 그 과정을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함께 가시는, 도대체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할 말을 외치면 된다는 생각을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율법사를 만났을 때는 그 율법사의 그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시죠. 어떻게 영성을 얻어야 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삭개오에게는 아예 말씀을 안 하셨어도 이미 고객 감동이었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단 한마디 복음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단 한마디 책망하시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왕따하는, 죄인이라고 노골적으로 그야말로 언어폭력을 하고 태도로 테러를 하는 그 대상, 자기 스스로도 주눅이 들어서 감히 그 군중 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단순히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철저하게 왕따 당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주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을 때 주님이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손을 들어주시는 통쾌한 사건이에요. 서로 주님을 모시려고 하던 그 상황에서 삭개오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그것은 엄청난 통쾌한 반전이죠. 만장하신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인정해 주신, 왕따당하고 차별당하는, 능멸당하던 사람을,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그 사람의 그 자아, 건강한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도 복음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고객 감동이죠, 자기 마음을 열어서 주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바로잡겠습니다, 남의 것을 내가 등친 거 있으면 몇 배씩 다 다시 이자까지 쳐서 복리 이자 다 해가지고 거기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다 하겠습니다. 현대말로 옮기면 그렇다 이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해야 되죠. 말도. 성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했다죠. Preach the gospel all the time. 복음을 항상 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만 들으면 아, 만나는 사람마다 사형이니 꺼내가지고 전도지로 전도하라는 말 같은데 그 다음 말이 반전이죠. Preach the gospel all the time. And if necessary, use words. 만일 필요하면 말도 해라 그랬어요. 복음을 계속 전해라.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말도 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삭개오의 케이스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복음을 구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삭개오를 인정함으로써 복음의 그 밸류가 예수님 안에서 녹아있었고 그게 전달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 일,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중요한 원리입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선교를 배우려고 할 때 문화적인 관점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풍습과 관행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우리식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김치 냄새를 빼고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을 도와주고 뺨을 맞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they still don't get it. 우리가 다 도와주는데 왜 반미 정서가 일어나는 거야? 문화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주고 뺨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눈높이를 맞출 것인가? 제가 아까 청소년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 어느 누구도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다 사랑으로 하지만 사랑으로 한다고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랑은 원래 그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어요. 너무 뒤늦게 제 아내한테 참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김정현이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나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그 소설을 읽다가 화가 나서 던져버렸습니다. 책을.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평생을 살아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던 분들. 돌아가신 다음에야 일기장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구나, 나름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게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왜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너를 사랑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니까.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 눈높이를 맞추는 게 사랑이니까. 저는 그 6.25 전쟁 끝부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어려운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잃고 제 친구들이 대부분 중마고들이 다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 아이들을 거두는 일을 우리 부모님이 하셨어요. 사회사업을 하셨어요. 도살장에 가서 뼈를 얻어다가 그거 과서 먹이는 다 영양실조였으니까. 우리가 요즘 뭐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내전이 있는 곳에 그 뼈만 남아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우리가 컴패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뼈만 남아있는 사진의 원조가 한국의 우리 세대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월드비전, 컴패션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 당시 부모님은 그 시대에 그 초기에 그 일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시대적으로 이해가 가요. 우리 아버지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저는 그게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실용적이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게 싫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는 훨씬 제가 나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제가 엄청난 실용주의자였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사를 하면, 전세방을 얻으면 남이 살던 집 들어가면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도배. 예? 저희 큰형이 결혼을 하는데 신혼방을 들어갔는데 도배를 못하게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돈 들여서 왜 도배하냐? 그냥 물걸레도 닦아서 살아라. 낭비다. 그래서 저희 형이 신혼부부가 전세방에 들어가는데 도배를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어른들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훨씬 앞서간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꽃 들고 오는 사람들. 차라리 배추를 한 포기 들고 와라. 제가 제 아내에게 꽃을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저는 화성에서 온 남자고 제 아내는 금성에서 온 여자인데, 우리 처가는 또 우리 장인이 우리 아버지하고 정반대뿐이에요. 로맨틱가예요. 아침에 출근하시면 하시면 그 시대에 전화가, 집에 전화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잖아요. 근데 회사에 가셔가지고 전화를 하셔요. 잘 도착했다고. 점심 드시면 또 전화하셔요. 오늘 뭐 메뉴 뭐야 집에?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나 지금 갈 거야. 제 아내는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으니 전화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대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서울에 갔는데 너무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그 당시에 그 향토 장학금을 아껴가지고 휴에 전화를 했어요. 드디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거의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받지 않기를. 근데 우리 아버님이 받았어요, 전화를. 여보시오, 누구냐, 왜 전화했냐, 비싸다, 끊어라.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꽃을 선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상에서 밥풀 하나만 떨어져도 불호령이 떨어지던 우리 아버지, 이놈아 땅을 파봐라, 쌀이 나오나. 다 그런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정말 맛없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꽃을 사주지 않는 남자, 실용적이지 않은 것은 아예 사지 않는 남자. 제가 처음으로 제 아내한테 선물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당신이 웬일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선물을 열어보는 순간 지금도 저는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제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거예요. 밥솥을 사줬거든요.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니야?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제가 알았어요. 제 아내가 너무나 많이 고생한 다음에. 지금도 서툽니다, 제가. 지금도 저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뭐, 지금 제가 머무는 그 호텔이 안 좋은 곳이어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굉장히 실용주의자입니다. 쓸 때는 쓰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어쩔 수 없어요. 그 제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데 불필요하게 돈 쓰는 게 저는 지금도 싫어요. 음식 대접한다면서 너무 지나치게 대접하는 거 싫습니다, 정말. 여러분 뭐 대접할 마음도 안 먹는데 내가 김치풀 맛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아내가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대절명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눈높이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리 채프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 The Five Love Languages. 뭐 참고할 만한 책이에요. 왜? 뭐 이 사람이 분류한 다섯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미국 사람이 쓴 거니까 미국식이죠. 그렇지만 상당히 그 원칙적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칭찬해주면, 인정해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들이 남편을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안에 보이가 있더라고요. 이 보이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격려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제 아내가 제 크리틱이거든요. 제가 왜 안 데려왔겠어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크리틱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개선이 되죠. 당신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우리가 무슨 귀머거리야? 당신 설교 너무 길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그때는 힘들지만 저에게는 누가 그런 말을 해주겠어요? 사투리 좀 그만 써. 내가 표준말 쓰는 것 같은데. 표준말 쓰는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내려왔을 때 제 손을 잡으면서 당신 오늘 이러면요. 천군 만마죠. 진짜 저게 격려를 받아요. 제 아내가 그러면. 쟤는 이 타입인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여러분이 저한테 나쁜 말 하겠어요? 다 은혜 받았다 그러겠지 뭐. 여러분이 하는 말은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저한테. 그렇죠? 뭐 당연하게 내가 뭐 제3자한테 나쁜 말 왜 하겠어요? 다 좋다고 그러겠지. 근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해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 사람 있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떤 수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다행입니다. 제 아내는 명품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그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을 나를 위해서 그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 감동스러워서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그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선물을 줬구나. 밥솥만 빼놓고. 어떤 사람은 일을 도와주면 설거지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거나 베큐움을 해주거나 자기 그 보통 주부가 하는 일을 또는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면 아, 사랑하는구나를 느끼는 사람이 있죠. 아, 나는 설거지 싫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타입이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 콩글리시죠? 스킨십.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많이 안아주고 해야 되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자꾸 좀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배움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게 너무나 약했죠. 아예 시도를 안 하셨죠. 그러니까 김정연의 아버지라는 소설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한 번도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매정하고 그렇게 바보 같은 아버지가 되셔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왜? 사랑은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니까.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니까. 바울이 증인으로서 살면서 그가 다양한 미전도 지역을 가면서 그가 했던 원칙입니다. 내 방식으로 선포한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 태국에 어떤 그 시장회를 갔더니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말로 그것도 막 예수천당 불신주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붙잡아 세워가지고 당장에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짓들이냐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너네들. 이게 지금 네가 전도고 선교라고 생각하냐고. 가장 인격적인 복음을 가장 비인격적인 주술적인 종교로 전락시키는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니까. 영혼을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카운슬러라도 그 카운슬러가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대상과 마음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카운슬러죠. 그렇죠? 래퍼라죠. 래퍼. 래퍼 형성에 실패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포한답시고 돌아다니면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배운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강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나님이 노크는 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강제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니까. 당자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쫓아가서 발목등이를 분질러서 데려와야 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끝까지 기다리시,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절대 강제하지 않을 겁니다. 강제하는 순간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야 성립되는 거 맞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것은 스토킹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스토킹하사.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사요. 그래서 강제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인데 세상을 향해서 강제한단 말이에요. 세상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기독교가 되셔야 되겠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그게? 사랑의 종교가 이렇게 비인격적인 주술적인 종교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인 거죠. C.S. 루이스의 멘터인 스승인 조지 맥도날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도, 우리의 마음인지 어떤 문도 강제로 열고 들어가시지 않는다. 그 집 주변에 폭풍우를 보내실 수는 있다. 징계의 바람이 불어 문과 창문이 덜컹대고 집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결코 집 안으로 들어가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이 우리 인생의 문지방을 넘어오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발이 우리 인생의 문지방을 넘어오려면 안에 있는 자의 손이 먼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야만 한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지 않는데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오는 법은 없습니다. 영혼을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공의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문을 열기 전에는 결단코 여러분이 선포를 100번, 1000번 한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햇볕 정책이 필요해요. 쌈박질하지 말고 호전적이 되지 말고 3대 타종교를 향해서 이 절간에 들어가서 불상을 찍어버리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방법이에요? 우상으로 치면은 예수님 당시보다 우상이 많았던 시절이 없습니다. 히랍 신하집 보시면 알잖아요. 그때처럼 우상이 많았던 단 하나의 우상도 예수님은 찍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은 찍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우상을 가지든 안 가지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짓을 무용담처럼 마치 교회가 해야 할 것처럼 그것이 무슨 영적인 싸움인 것처럼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해야 돼요. 십자군의 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는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천군 천사를 명해서 그들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분연히 칼을 빼들어서 말고를 치는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역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철저하게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출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는 여기 본문은 그를 이야기하죠. 상대방의 눈높이를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여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치는 삶이 아니고 이미 팔자는 고쳤거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고의 가치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진짜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베푸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것은 물론이고 내가 마땅히 클레임해야 할 권리조차도 내려놓는 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인자는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왔다.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뭘까? 내가 그들을 정말 섬기고 있는 것일까? 다시 여러분의 삶의 정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서브하는 단계까지 내 삶이 내가 이 무한 경쟁 이 신자유주의 세상 속에서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까지 팔아서 내가 모든 것을 1등하고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잘 될 수 있는데 복음 때문에 오히려 내려서는 오히려 손해보는 남에게 그 기회를 주는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차별화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차별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얻어야 했던 바울은 모든 사람의 눈높이를 맞췄을 뿐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었다. 선교사로서 저는 제 자세를 많이 반성해 봅니다. 100년 전에 1910년에 에딘버러 선교대가 있었을 때 그때 인도의 토착교회 지도자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필요하다. 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동냥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의 친구로 예수님처럼 와주는 Give us friends.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서양 선교 운동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선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친구가 필요하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한민족 선교도 마찬가지.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스승으로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의 친구로 다가와 주신 것처럼, 권위주의자로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김 속에서 진정한 권위가, 역설적인 권위가 세워졌던, 만일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구현한다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3대 타종 여권을 향해서 마치 무슨 영적 전투를 들먹이면서 호전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 선교의 빗나간 흐름을 그만두고 그 당시에 십자군 운동으로 마치 그 이슬람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겠다고 했던 그 십자군 운동을 벌이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니다! 복음은 십자군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다 하면서 그 십자군 운동을 거부하고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는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그 당시에 그 험난한 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철천지 원수가 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힘으로 무슬림을 얻었던 성 프랜시스나 레이먼 럴 같은 그런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세로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거를 그냥 건성으로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아무리 섬겨도 5년, 10년, 20년 내가 이민 온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저는 지금도 제가 31년 전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이 유학 와서 그때 만난 대학 선배가 있어요. 지금도 개인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정말 뺀질뺀질한 분입니다. 지금도 압니다. 지금도. 나하고는 그렇게 친한데. 그러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포기해야 되겠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한두 번 노력해보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했냐면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마치 운동 경기를 할 때 1등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1등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다 1등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남을 섬기는 일에 1등이 되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되는 일에 1등이 되는 거예요. 경주를 하듯이 자기 몸을 처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디시플린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성공을 위해서. 한동안 우리 그 코스타라는 우리 유학생 수련회에서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옛날에 공부 안 하는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부모가 야 공부해서 남주냐? 그랬잖아요. 야 공부하면 다 너를 위한 거야. 공부해. 그랬는데 코스타에서는 그랬어요. 복음은 과연 그럴 것일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그게 복음일까?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처럼. 근데 그 방향이 정반대죠. 모든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마치 경쟁에서 1등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처복종시켰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장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문에,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아이고 이 왼수 덩어리,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얼마나 끌어안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게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베드로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야.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들이야. 아이고 이 왼수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을 누가 대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죠. 그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마치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자세로,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주님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노력을 할 수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데 있는 불특정 다수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가깝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서를 보면 당신이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 때문에, 당신의 삶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여는, 야, 당신이 믿는 예수는 대단한 분이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처럼 짓궂게 꾸준하게 못되게 구는 이런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기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이미 권리를 다 가진 사람들이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Nothing to lose.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이미 담아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받았지 않아요? 이미 가졌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10장 끝부분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읽고 내가 마칠게요.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계속 읽어보시면 연결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삶이니까 내 이익을 챙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는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생기는, 나는 저 친구가 천국 간다면 난 지옥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도 얄미워서.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바울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겠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 잘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선포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을 연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빨려 들어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좀 나한테 알려다오. 이게 단 저는 훨씬 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Attractive community.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사건은 사회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서라도 나라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저 갈릴리 변방에 있는 그것도 아무 bunch of nobody들이죠. 그렇죠? 어부들과 세리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 소수가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엎은 사건이, 이게 사회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사회학자들이, 일반 사회학자들이 연구해요. 어떻게 초대교회 커뮤니티에 어떤 힘이 있었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사람들은 눈만 뜨면 나가서 뭐 노방전도 축구전도 했을 것 같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회학자가 내린 결론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낸 그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They were simply attractive. They were simply attractive. 거스를 수 없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냐? 어떻게 핍박을 받으면서 남을 돌보고 가진 게 쥐뿔도 없는데 당장에 다음 끼 먹을 게 없는데 남을 부유롭게 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세상에.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남은 생애는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의 생애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벤치마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는 그 운동 중에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 자동차 스티커에 많이 붙어있죠. 19세기 말에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라는 책의 부제입니다.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 내 상황에 오셨다면, 주님이 지금 이 UF의 학생이라면, 주님이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스몰 비즈니스의 사장이라면, 주님이 이 구조악이 가득한 이 회사의 평사원이라면, what would Jesus do? 왜? 우리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여러분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멋지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